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 간판에 크게 제약회사의 광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늘 피곤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광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즉 이 약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활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로 광고를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라, 식이요법으로 이제 몸을 다루라, 생식을 해라, 또 바이타민 C, D를 먹어라, 로얄 젤리를 먹어라, 홍삼을 먹어라, 또 Q10을 먹어라, 오메가3를 먹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광고를 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오신 이민자들은 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별을 보고 저녁에 별을 보고 퇴근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친척이 LA에 몇 분이 사시는데, 디즈니랜드에, LA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 옆에 사세요. 그래서 바로 옆에 사시는데, 이민 온 지가 한 40년이 넘으셨어요. 우리 친척들은. 근데, 한국에서 가족들이 거기를 방문하면 관광은 잘 시켜주시는데 정작 본인들은 바로 옆에 디즈니랜드를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유가 없이, 각박하고 여유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안부 전화를 하면 용건만 이야기해야 돼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대화할 그러한 그 마음에 여유들이 없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천들까지도 너무나 이렇게 피곤해져서 살아가고 너무나 바쁘게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만나시면 인사하는 것이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사였는데 요즘에는 인사법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생각으로 현재를 잊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현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살지 않았던 것처럼 죽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피곤이 피곤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지면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말부터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거칠게 살다 보면 항상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 않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져서 살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쉽게 감기에 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피곤하면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활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느냐? 보약을 지어서 먹을까? 여행을 다녀올까? 잠을 좀 많이 자볼까? 잠을 많이 자시면요, 두통이 생기고 과다한 수면은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자고 일어나면 몸이 상쾌할 때도 있지만 더 몸이 개운하지 못할 그런 상태로 잠이 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활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까? 보약 부흥회를 할까? 유명인을 모셔와가지고 간증집회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 경직되고 기계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경쟁심에서 벗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 저 그림에 보이는 밧모섬, 제일 밑에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지금 산재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특별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 요한이 말년에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풀려나서 말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늘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변질된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당파를 만들었어요. 당파를 만들었는데 그 행위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 니골라당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올곧은 분별력을 가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이 많이 수고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는데 수직적인 신앙은 좋지만 수평적인 신앙을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차가운 이성이 차가운 가슴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버클레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니골라당과 같은 변질된 신앙, 이단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까다롭고 엄격한 정통주의를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 경직된 신앙생활이 되고 누가 새 신자가 오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의심이 삭히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경직되었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패턴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고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형제에 대한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발전해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형제를 자매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져 갔던 것입니다. 필리 켈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게 되면 양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피곤에 젖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경쟁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젊은 양 한 마리가 쉬려고 하면 늙은 암양이 쳐들어가서 들이받는 모습을 수백 번 보았다고 합니다. 양의 세계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쉬는 것, 남이 축복받는 것, 남이 출세하는 것, 이걸 보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옛날보다 더 잘 살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스스로 자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이라든지 첫사랑이 메말라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정을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별로 교만한 마음도 없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금방 무너지는 약점도 있지만 상대방이 참 좋아 보여요. 첫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약점들이 그러나 이 약점이 있는데 첫사랑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사랑이 최장 기간이 연구를 해봤더니 1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 되게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첫사랑은 약점들도 있지만 금방 무너지는 약점도 있지만 첫사랑의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예뻐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같이 있다 보게 되면 첫사랑의 좋은 감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저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왜 시험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과거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다하면 환난과 시험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하던 때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델은 야곱이 낮아진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겜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베델, 엘은 하나님, 베스라는 것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력을 되찾는 삶은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그러면 경쟁심에서 벗어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repent 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 PPT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4R이 있는데 4R이 여기 본문에서 4R이 나오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지만 그런데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고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이 초에 이 초가 향이 기도의 향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촛대 자체를 없애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 초 자체가 향이 돼가지고 향이 기도가 돼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 것인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에요. 그런데 이 촛대를 자체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겠다는 말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클로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있는 곳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는데 이 촛대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리무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활력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속에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낙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짜릿하거든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삶의 활력을 줄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평생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죄성을 쫓아내고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만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이 활력이 찾아오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디 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활력을 찾는 방법은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repeat.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촛대를 옮기리라,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emove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보시게 되면 일곱 별,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잖아요. 이 7이 럭키 세븐이라 그러잖아요. 이 7자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온통 7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가지 축복, 일곱 역, 일곱 천사, 일곱 별, 일곱 인, 일곱 불, 일곱 눈,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광경, 일곱 면류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장이 원단원이 마치게 되고 14장 가서는 두 번째 단원 마치고 21장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돼요. 다 7, 7, 7 이렇게 21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최후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연약해 보이지만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완전한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자기 집이 주소가 66666 이래 돼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은 6자가 좋은 숫자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7자, 10자, 12자가 완전수라 그러거든요. 그 7자라는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는 세븐 숫자를 좋아하는데 미니마트 중에 세븐 일레븐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하늘에 떠 있는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창조를 마치시고 7일 단위로 그리고 그렇게 7일 단위로 일주일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일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 날이고 7년이 7, 일곱 달은 성스러운 달이고 7년이 일곱 번 반복이 되게 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칠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온통 칠자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칠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김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김의 상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도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곤해서 넘어져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못 먹게 된 그 열매를 맨 먼저 주시겠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외에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 했는데 이 이긴다는 말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니카오라 그래 니카오. 그런데 이 말은 전쟁 용어인데 진압하다 그리고 승리한다 정복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에서 나이키가 나왔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신발 아시죠? 나이키라는 말은 바로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게임에서 이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상당수가 자기 아들들 이름을 니콜라스라고 지었습니다. 니콜라스. 니콜라스가 뭐냐면 나이키, 승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만날 때마다 정말 정말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활력이 없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서로서로 니콜라스 성도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저한테도 한번 그렇게 니콜라스 목사님이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서로서로 니콜라스 성도님, 니콜라스 와이프, 니콜라스 장로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성도님. 예. 그래서 이 니콜라스라는 말은 바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도 거뜬히 이겨내는 니콜라스 성도님들 승리자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김과 승리의 삶, 활력 있는 삶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